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17절에서 22절까지와 23절에서 29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단락의 중심인물은 아마샤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 단락의 중심인물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럼 이두 단락을 전체적으로 구분한 뒤에 한 명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샤 왕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선왕이었던 왕이 죽게 되자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아마샤가 이렇게 숙청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숙청을 할때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들만 죽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사극이나 이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반역을 일으키거나 역적죄들은 죄를 3대까지 멸하거나 중국에서는 9대까지 이렇게 9조까지 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 아마샤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들만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마샤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랐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율법을 따라서 아마샤는 바로 당사자들만 죽이게 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마샤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마샤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돔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에돔은 원래 다윗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세력이 강성하게 되자 독립하기 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아마샤가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 남유다는 세력이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 연합이 있기 때문에 인구나 병사 수가 작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구하게 됩니다. 용병을 구하고 이제 이 정도 세력이면 내가 전쟁을 한번 해볼 만하다는 마음으로 탁 이렇게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샤 앞을 탁 가로막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구한 용병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돌려보내라는 말에 아마샤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승리는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한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 뒤에 아마샤가 마음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변한 것을 역대하 2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바로 우상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돌렸다는 이 불길한 징조는 이제 어떻게 그림자가 유다에 드리워지냐면 이렇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전쟁을 위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북이스라엘로부터 발음이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고용했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약탈을 하게 되죠. 유다의 성읍들을 확 약탈을 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안 아마샤가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제 다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이 사자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아마샤라는 왕에게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 에돔에게 승리하고 마음이 너무 교만하다. 너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더 마음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됩니다.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왕궁과 성전에 있던 금은 보화를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패배하고 난 뒤에 15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15년간을 더산 다음에 결말은 더욱 비참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반역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이 라기스라는 도시는 고대 문헌에 의하면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튼튼한 이렇게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도망갔는데도 아마샤가 죽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마샤를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냐면 반역을 해서 죽였지만 그 왕의 시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에 같이 조상들과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반역을 해서 죽인 왕이라면 그 시체를 높이 매달고 그 시체를 자랑함으로써 이렇게 왕권이 뒤집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특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왕을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남유다가 마치 풍전등화처럼 촛불이 꺼질 듯말 듯, 꺼질 듯말듯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유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덮쳐오고 몰려와도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현실은 바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째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성한 시대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세력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토가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장되었든지 이런 영토에 대한 언급을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의 기록 글을 보면 이 시대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영토적으로는 확장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최근에 나온 시집 중에 이런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방부제가 썩는 나라. 바로 방부제가 썩는 나라가 바로 여로보암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타락하고 있고 너희가 부패하고 있지만 나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잊었을지 모르나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나옵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버려진 고아처럼 그냥 울고 있는 고아처럼 이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궁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내가 다시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복음이냐면 이스라엘의 살 길이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에 달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다고 약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살 길이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도대체 여기서 어떠한 복음이 나타날까요?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은 아담과 하와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복음에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궁휼과 복음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삶 속에서 들고 와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복음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 것처럼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한다고 하셨고 모든 영역에서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재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연약함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운데 동일하게 필요했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실제고 현재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